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로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물과 같은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과 행실과 생각과 태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경쟁이 일상화되어 버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며 서로를 경계하는 불안한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의 비전이 살아있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며 먹고 사는 문제에 삼킨바 되지 않고 주신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연대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언어에 대한 차별, 기회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견고한 주님의 승리가 항상 뒤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아이들의 기도에 풍성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공부가 온전히 꽃피어 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혹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을 때도 아이들의 미래가 부정적 간섭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들의 기회를 충분히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는 오늘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병상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안정과 가호가 주의 백성들을 엄호하며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에 17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6번이 바울 서신에 나오고 또그 바울 서신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읽는데, 오늘날에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외모이든지 언변이든지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하는 말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의 본래적 의미는 신적인 존재가 준 재능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사, 곧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다녀온 어떤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받아왔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러 간 아이가 이 전도지를 전해주고 빈손으로 와야 하는데 오히려 종이를 받아오니 뭔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받아온 종이를 펼쳐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이런 이유로 나더러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이런 이런 이유로 믿지 않습니다 하고 구구절절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거로 생각하는 책의 목록들도 한 10여 권 적어 놓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글을 담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도 분명 불신앙의 쪽지를 전해준 분들과 같이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로잡으시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니까 다른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고린도였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많은 것에 올가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사할 때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사하려면 돈을 더 주고야 예약을 잡아줍니다. 그날에 이사해야 불행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웃돈을 주고 날짜를 잡아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길일도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날을 잡아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돌잔치든 어떤 것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영화를 찍는 사람이나 스포츠 리그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작할 때에 돼지머리에 절도 합니다. 그렇게 매이고 이렇게 매이고 스스로 불편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싸게 이사하고 행사하고 싶은 날에 행사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특권이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관찰할 수 있는 또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무엇이 정녕 유익하게 하는지를 분석해내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자신의 삶에 어떤 방편으로 만드는 그런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삶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통찰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의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취하고 살아가기에 그 사람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주로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사인데 잘 배우는 만큼 잘 가르치는 그런 능력입니다. 적어도 교회 교사로서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가르칠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라면 이 은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 보면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이든 말이든 신뢰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에 그 상황에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낙관할 수 있고 그 힘듦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과거보다 많이 구현되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것들 말고도 이 능력은 작동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침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기적은 그야말로 일상적이지 않은 그 무엇을 의미하죠. 그런데 마냥 마법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도전의식이 남다르고 남들이 할수 없는 것,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거듭거듭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포기해버린 도전과 남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뛰어난 비판력과 직관적인 추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의 표면과 이면을 동시에 볼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부합한지를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말과 관련된 것들인데 예언도 있고 방언의 은사들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는 이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방언받는 것은 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또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그런 표지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한 생각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특정 외국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감탄사처럼 비언어적인 몸짓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거나 격려를 전달해내거나 힘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날 많은 부분들도 방언의 영역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사들은 크고 폭넓게 나타나는 사람들 있고 다양한 은사를 동시적으로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이 부분을 주목할 만한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을 쉬운 번역으로 하면 공동의 이익이라고 번역합니다. 공동의 이익,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부족한 대로 이 은사를 빗대어 보면 그것은 농사와 농사에서 주어진 연장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위해서 동원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장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삽도 있고 호미도 있고 낫도 있습니다. 땅을 파는 곳에서는 사벌드니가 동원되고 고추나무처럼 식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김을 매야 하는 곳에서는 호미를 드니가 유용하고 길게 자란 풀들이 많은 곳에서는 낫을 든 사람들이 그곳을 정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 그와 동역하는 이들에게 각 필요에 따라 유용한 연장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농사를 짓고 풍성한 추수에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러주신 가운데서도 수월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것에 대해서 뽐낼 것도 없고 작은 것이라고 여겨서 움츠릴 것도 없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익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아직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31절 말씀을 보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어떤 은사보다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장이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카리스마, 가장 큰 재능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은사들을 관통해야 할 중요한 정신이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중요한 정신인 사랑의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최고의 것을 추구하십시다. 어떤 재주보다 인정받을 그런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고 맛보시되 그것들을 개인의 자랑 삼지 말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휘하시고 또 가장 큰 카리스마, 이 사랑의 은사를 꼭 받으셔서 하늘의 인정과 땅의 사랑을 덧입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은사가 있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오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은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설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는 꼭 주시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와 같은 은사를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이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